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론의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함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한 이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완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그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온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기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자라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는 우리 허인수 목사님이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동안 종의 말씀을 또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암을 이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박 목사님은 그래도 나를 살았다 하시더라. 나는 살았다. 그 장례식장에 형제자매들이, 천여 명이 되는 형제자매들이 왔었다 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교회를 떠난 자매가 시어머니가 구원받으신 분이었는데 몸져 늦게 되고 그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시숙되는 분이 어머니도 교회를 다녔고 동생 부부가 교회를 다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어머니 장례식은 교회에서 와서 치러주면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도 썰렁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너무너무 쓸쓸한 거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장례식장의 모습은 너무 쓸쓸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던 당신의 종이 주님 품에 갔는데 그것도 슬픔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종의 마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암을 이기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골에 그 김대인 선교사님 고향 가조면 거창군 가조면이 고향인데 그 부친 친구분들이 동네 분들이 한 30여 분 왔는데 그 믿지 않은 가족들과 깜짝 놀라고 갔다 가더라고. 세상에 이런 장례식은 처음 봤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복되고 감사한 일이거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연결돼 있느냐, 누구와 연결돼서 사느냐, 삶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울산에 교회를 떠난 자매라고 하면 전화가 울면서 왔어요. 저희 고향하고 같은 고향인 사람이라 그러면서 울면서 저희 어머니 구원받지 않았는데 고향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누구한테 저희 어머니 영혼을 부탁해야 될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도 사단이는 그 생각에 이끌려서 교회를 떠나 이제는 어머니 영혼도 맡길 데가 없어서 저렇게 울부짖는 저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이 어떠하냐 형편이 어떠하냐 그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너무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마음이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육신의 마음이 이끌려 사는 사람들 결국 불행해지고 마는 걸 보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번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부시장님을 만나고 또 그 위성도시 이름이 하다 어려워가지고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 이제 부시장님을 만나고 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그쪽은 처음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만나서 마음의 대화를 하는 동안 그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다 이끌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은 전기만 연결되면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만 꽂으면 작동이 되고 충전만 시키면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전원만 연결되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어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마음도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어떤 절망 속에 있는 마음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만 하면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강남에 갔는데 거기 한박교회에서 선교학생이 몇 명이나 간지 잘 몰랐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번에 한박교회에서 4명이나 선교학교를 왔다면서요. 그 누가 4명이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신철훈이, 문성국이 다들 문성국 형제를 아는 분들은 성국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순종이 세 명까지는 생각나는데 누구, 또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명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 시차만 느끼는 게 아니고 조금씩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우리 형제들이 선교학교를 여러 명 갔어요. 그래 이제 인수도 있죠. 인수도 있고 또 신 누구죠? 그 신동생 제임 아들. 그리고 이제 정구현입니까? 구현이도 단기 갔다 오더니 절 보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더라고요. 단기 가기 전에 박 목사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상담을 하러. 목사님이 성경 100번만 읽으라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미국 단기 생활하면서 성경을 20번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절 보고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신학 박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절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목사님 저 주일 낮 예배만 나오면 안 돼요? 하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런데? 박 목사님 성경 100번 읽으라 그러셔가지고요. 성경 읽어야 돼서요.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지. 성경학교를 보냈는데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저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변하는 걸 볼 수 있는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걸 볼 수 있는 당장 내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보다도 말씀을 보면 말씀이 들어가면 저 사람 변할 텐데 달라질 텐데 저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건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1학년 학생 형제가 있는데 고등학교 링컨을 나왔는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 피우다가 걸릴 때마다 텃밭 일구는 벌을 세워가지고 하다 벌을 받아가지고 이 손바닥에 괭이가 베길 정도로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담배가 끊어지는 게 아닌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언제든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 형제가 그 생각을 이길 힘이 없을 거다. 제가 너 이제 예수님은 네 죄를 십자가에 끝내놓으신 것처럼 담배도 끝났어. 네 생각에 속아서 그래. 자 지금 이 순간부터 딱 담배를 끊어라. 이미 끊어진 거다. 믿어라. 그런데 생각이 올라올 거다. 그때 네가 이길 수 없거든. 찾아오든지 전화를 해라. 그때마다 네가 마음을 만나면 그 힘으로 벗어날 수가 있다. 어제 저녁에 밤이 늦었는데 그 학생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틀 됐다 하더라고요. 순간순간 막 생각이 올라오면 목사님들께 전화한다 하더라. 목사님 막 못 찾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 마음에 또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금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또 거기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는 동안 완전히 벗어나게 되겠지요.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살면 주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돼요. 저번 주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세 개 지역이 한 곳에 모여서 사실 그 세 개 지역이 하나로 돼 있어요. 러시아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처음으로 현지인 사역자 부부까지 해서 74명이 모여서 사역자 모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참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이 그 모임에 오면 오기 전부터 마음에 오는 동안 하나님 내가 이대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분들이 회개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는 동안 그 말씀의 마음이 이끌려지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가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인회장 자매님인가 내가 이름은 모르는데 그런 자매님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선하고 착하고 그냥 자기 선함 속에 취해서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선함 속에 취해 살다 보면 주님이 안 나타나거든요. 주님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제가 한번 자매님 너무 선해가지고 너무 선하고 인간적이어서 문제가 많다면서 지적을 했더니 몇 주 지났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속에서 탁 받치고 올라오더래요. 왜요? 악한 거 보여줄까요? 야, 저는 그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내 선함 속에 갇혀서 나를 믿고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교제해 주십시오. 평상시 보던 자매님의 모습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 왜요? 악한 거 한번 보여줄까요? 뜨거운 맛 좀 한번 보여드려요? 이야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육이 한번 탁 드러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인간적인 것 벗겨내시고 인간의 선한 것도 벗겨내시고 인간의 의로운 것도 벗겨내시고 이제는 마음이 흐르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마음이 만나고 마음이 연결돼서 사는 세계가 바로 이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어두운 생각을 그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하나로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이동을 했는데 자꾸 불평을 하고 전에 있던 그 교회가 그립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좋은데 큰 교회로 와서 일만 많고 난 그곳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를 못하시는 이번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왜 전에 있던 교회를 잊지 못하고 살지? 아, 그때가 좋았다고 왜 그리워하며 살지?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육신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더라는 그곳은 강아지도 있는데 여기는 강아지도 없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강아지가 집 나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텃밭도 있는데 채소도 갈아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도시나 가지고 그런 것도 없는데 말씀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복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육신을 즐기고 싶은 마음, 육신의 여유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내가 사역자 이동을 했는데 왜 자꾸 전에 있던 곳을 생각을 하고 있나 봤더니 내가 육신을 위하는 마음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내 육신을 위하는 마음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자꾸 그때가 좋아 보이고 그때가 더 그리워 보이고 그때가 더 살기 편했는데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이유, 내 마음속에 주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육신을 위하는 마음을 남겨놓으니까 복음을 위하기는 해도 복음만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연합예배 때인가 논산에 음악 콘서트가 있어서 갔는데 부여교회 모친들이 한 네 분 되시는데 현재 사역자가 없어. 근데 네 분 다 80세가 넘었다까지. 교회를 나올 때는 모친들이 차를 버스를 타고 나오시는데 집에 갈 때는 모셔다 드려야 된다.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제 손을 잡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제발 제발 사역자 좀 보내줘요. 제발 사역자 좀 보내줘요. 그리고 사역자 보낼 때는 아이가 딸린 사역자 좀 보내요. 주일학교도 좀 하고 그러고로 80이 넘은 모친들이 그렇게 사역자를 그리워하고 마음에서 막 기다리고 제 손을 잡고 애원을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80이 넘었는데 이 모친들 마음에는 유일하게 교회 오는 게 낙이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사역자가 있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는 게 그분들에게는 유일한 기쁨이요 낙유 행복이더라는.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육신을 위하는 마음을 남겨놓게 되고 자기 생각을 안 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거더라. 성경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에게 내년이 맘때가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내 아내는 90세요. 나는 99세인데 어찌 아들이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들인데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쭉 그려져 있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생각의 세계 속에 딱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겐 일 안 하실 것 같은 생각 속에 갇혀버리더라. 어떤 사역자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일 안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기 앉아보게. 성경 있는가? 예. 성경 속에 하나님 나에게는 역사 안 하실 것 같아요 라고 기록된 데 찾아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에게 일 안 하실 거라고 기록된 곳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 안 하실 것 같다고 하는 생각만 버리면 하나님이 일 하셔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일 안 하실 거라는 생각, 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발을 내딛고 달려가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하바롭스크에 갔는데 공항에 러시아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이 연결된 분이 저희들 픽업을 하러 나오셨더라고요. 작년 CLF를 한국에 참석하고 가셨는데 구원을 받은 분이 젊은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하바롭스크 우리 교회 있는 곳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있다는데 시골 마을에 13명 성도들이 있대. 그날 저녁에 그 시내에 어머니가 살고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자고 온다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숙소에 가서 같이 자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 하더라고. 우리 숙소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하바롭에서 가장 큰 경제대학교에 마인드 강연을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랬어요. 아침을 먹고 났는데 잠시 갈 곳이 있다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만나자고 나갔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입는 티를 입고 있다가 쟤들이 다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는 금세 나가서 와이셔츠를 사 입고 다 오셨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학 목사님 이 하바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입니다. 정치인 자녀들 부유층 자녀들, 머리 뛰어난 학생들만 가는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교수들이 대표되는 학생들 한 50명하고 교수님들이 한 20여 분하고 참석을 했는데 마치고 났더니 저는 못 들었는데 그분은 현지인이니까 뒤따라 나오면서 한 교수님이 전교생이 다 모여서 이 이야기 들었어야 됐다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활짝 열었다 하더라. 블라디보스톡에 저녁 식사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바로 아랫집에 목사님 한 분이 이사를 왔는데 연해주 그쪽 비숍 목사님이라 하더라. 그분은 식사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한국 선교사들은 이상해요. 예, 저 키 큰 목사님 저분이시는 예. 저기 이제 저 목사님은 한국에 몇 번 다녀갔고 사모님 한국에 한 번도 못 왔다 그러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다 우리 집에 오라고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선교사들은 이상해요. 이 지역에 와서 선교를 하려면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유대관계를 가져야 선교하기가 쉬울 건데 왜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맞다고. 그들이 선교를 하러 왔지만 실제 선교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세우고 다 자기 육신 즐기며 사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에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비방하는 일이나 하고 있다고. 왜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식사 끝나자마자 침례교 목회자들을 만나야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다녀간 아키프 목사님 저희 이제 침례교 목회자들 만나서 이제 성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키프 목사님 그 교회를 우리가 이제 갔었는데 아키프 목사님 친구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알고 보니까 잘 아는 친구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최고 목회자 과정 3기를 모집하는데 지금 2기생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아키프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청년 담당 목회자가 3기 최고 목회자 과정에 오게 되는데 아키프 목사님께 그 친구분 모시고 와요. 저희들이 CLF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하버롬스크의 그 목사님 이름이 바실리예요. 아키프 목사님도 이 CLF 통해 연결돼서 구원받고 우리와 하나가 됐어요. 이번에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도 그렇게 기뻐하고 한 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라서 저녁을 먹고 갔는데 예배를 마쳤는데 막 이 목사님 뭔가 우리에게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식사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식사하고 왔습니다. 그럼 차라도 한 잔 마시겠습니까? 아, 그러시죠. 막내 아이가 고열이 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아파 집에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사모님 같이 우리가 같이 이제 가서 차를 마시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가 차도 마시지만 무슨 고기 꼬지를 이렇게 파는 곳인가 봐요. 양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는데 뭘 드시겠습니까? 맛이라도 보고 가십시오. 안 먹겠다는 걸. 그래서 그러면 꼬지 하나만 주십시오.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대요. 하나만 시킨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하버롭스크의 그 바실리라는 목사님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기 선교사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이끌려 살더라. 우리 선교에 속해서 이제 살아요. 그랬더니 이분 뭐라 그러냐면 선교에 속하려면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하겠다. 이번에 3기 최고 목회자 과정에도 오겠다 하더라. 현지 목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CLF 운동을 통해서 목사님은 전 세계에 기독교를 우리가 이끌어갈 거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걸 수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은 가나온 인자한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 38년의 병자에게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가 어떻게 자리를 두고 걸어갈 수 있겠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말씀대로 38년의 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수넴 여인, 수넴의 귀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가서 그곳은 아파트, 비어있는 아파트를 세를 내주는 게 많아요. 그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마다 한국처럼 개별 난방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 전역이 우리 남한의 171배나 땅이 넓다고 하는데 러시아 전역에 있는 집들이 다 중앙 집중식 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스로 물을 데펴가지고 집집마다 다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커다란 파이프가 도로가에 쫙 지나가요. 그게 다 뜨거운 물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개별 난방이 없어요. 하바롭스크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 제가 갔을 때 영하 10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못 서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집집마다 개별 난방을 해서 어떻게 올 겨울을 지나지, 어떻게 이 추위를 이기지,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더라니까요. 왜요? 국가에서 전부 다 난방을 해주고 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뜨거워요. 근데 이제 안 쓰던 집이라 가지고 안 쓰던 집이라 가지고 우리가 가 있는데 뜨겁게 들어오긴 한데 이게 데펴지질 않아 가지고 추리닝 입고 양말 신고 막 이제 그랬는데 첫날은 그렇게 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야 이거 참 영적이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국가에서 중앙 난방을 쫙 해주니까 난방 걱정할 일이 없고 추운 겨울이 와도 추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과 연결돼 살아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야, 이거 영적인 한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엔 이렇게 집에 가보면 막 거실도 차갑고, 왜요? 난방비 아끼느라고요. 그죠? 부엌은 거의 불 안 넣고 실내 신고 딱 잠자는 데만 아끼고 아껴서 어떻게든 이렇게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껴서 살려고 그래 하잖아. 근데 거기는 아낄 이유가 없어요. 가스 그게 엄청 싸기 때문에 그 지하자원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내장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러시아가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사람, 사단과 연결돼서 사는 사람 차원이 다르겠죠, 그죠? 사는 삶이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수넴의 귀한 여인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과 연결되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가 없는데 내년 이맘때 돌이 돌아오면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날 속이지 마십시오 했는데 진짜 아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예, 생겼죠. 저를 보고 며느리 보니까 좋죠. 그러더니 어제 결혼식 한데 어떤 모친이 옆에 앉더니 딸 없죠? 딸도 못 낳고 그러더라. 그래서 딸이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딸을 낳을 수 있으면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성경대로 한다면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아들을 얻으면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또 살잖아요. 그죠? 그 기쁨에 젖어서 그냥 살아요. 또. 근데 아들이 병들어서 엄마 품에서 죽어버렸어요.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죽으면 아이고 뭐 죽었는데 어쩌겠노? 그러면서 체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수넴의 귀한 여인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삶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지요. 그 아이를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돼서 살아야 되는데 아이를 얻은 기쁨에만 푹 젖어서 사니까 하나님이 또 아이가 죽는 형편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아이를 침상에 눕혀놓고 막 달려가더라. 하나님의 사람과 그 아이가 죽는 일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지 구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다시 그 집에 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이 수넴의 귀한 여인의 마음이 엘리사와 다시 연결이 되고 그 아이의 죽은 그 일이 또 엘리사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엘리사의 침상에 아이를 눕혀놨는데 엘리사로 인하여 아이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는 것. 아멘.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 삶 속에 바로 그 4장 시작 부분에는 생도의 아내가 남편 잃고 두 아이 잘 키워보려고 하다가 빚더미 앉았는데 두 아이를 체주에게 노예로 팔리게 될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전까지 그래도 버티고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고 엘리사와 그 마음이 연결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기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나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더 못 살겠어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됐지 뭐. 더 뭐가 필요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위치 되면 주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형편에 이르게 되면 주님이 일 안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요. 기름 한 병으로 살면 돼.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 한 분으로 살라고 그 부족함을 주셨고 어려움도 주셨고 문제도 주신 거예요. 근데 생도의 아내가 그 주님과 끊어진 마음을 스스로 연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로와 과부가 가루하는 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나는 이거 먹고 죽을래요 하고 있을 때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그거 가지고 먼저 내게 가져와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먹어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이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세계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옮겨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규례에 매여서 유다인을 멸하게 될 그 위치에 자신도 멸망을 당할 그 위치에 있는데 규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왕궁의 삶에 젖어서 육신의 삶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그 세계에서 이끌어내서 왕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세계는 뭐예요? 수넴의 귀한 여인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될 때 생도의 아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든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이 될 때 사르밧 과부가 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놓인 그때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들은 죽음을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이 세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세계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넴의 여인은 아이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문제가 이제 자기의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동안 아이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이 문제를 엘리사의 침대 위에 얹어놓고 엘리사와 만나는 동안 엘리사와 마음이 연결되는 동안 결국 엘리사를 통하여 죽어있는 아이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낫고 주님이 나를 얼마든지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장년 형제들과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나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 되고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고 죽고 왕이 되고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다가 죽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육신의 생각이 이끌려서 죄악 속에 살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계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홍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네, 홍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회개케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신년사 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것을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처럼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종과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돼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를 주실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